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11장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은 나팔 시판 중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건을 보면 여지껏 쭉 심판이 전개되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11장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짓밟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두 증인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증인과 관련된 내용은 11장 대부분 이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절부터 6절까지가 두 증인이 활동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죠. 1260일 동안, 그러니까 42달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 그런 모든 모습으로 말씀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그게 두 증인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증인과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내일 보게 될 1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순서대로 단계별로 쭉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증인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부터 10절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시점이 나왔죠. 증언을 마친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이 활동한 시기가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42달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사역을 다 한 거예요. 두 증인이 예언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을 다 한 이후에 그래서 이걸 현실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지 왜 지금 이와 같은 형편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습니다. 뭐 혹은 주님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기회를 주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짐승 같은 그런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무슨 짐승이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지옥문이 열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여지껏 무적행에부터 올라왔던 존재들이 있었어요. 황충 때도 올라왔고 그 황충 때 우두머리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존재들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가 이제 이 세상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러니까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도 보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예언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도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잘 감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더 등장을 해서 이제는 그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두 증인을 두 명의 개인이라고 보지 않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문이 닫히면 그런 참 참혹한 지경을 만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핍박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또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핍박과 박해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결국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록합니다. 8절 처음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그러니까 성 길바닥에 시체가 놓여져 있는 거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시체를 끌어다 놓고 쳐다보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는지 환란을 당하는지 말씀 사역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죠.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그리 대단히 잘못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미워했을까?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죠.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이 땅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하게 핍박했던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8절에 설명을 했는데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애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기는 이제 갈보리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실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지리만 놓고 보면 소돔과 애돔, 애굽과 이스라엘 땅 갈보리는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같은 곳이다. 한국 땅이 아, 우리는 소돔은 아니잖아. 아니요. 한국 땅이 소돔이다. 한국 땅이 아, 우리는 애굽은 아니잖아. 아니요. 여기가 바로 바로가 다스리는 이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하고 있는 악한 짐승의 나라다. 또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고 여기는 갈보리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박아 죽였던 그리고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곳이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종종 말씀드리곤 하지만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 5천 년 역사라고 하지만 이 한반도 땅에서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소돔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면서 살았죠. 애굽에서처럼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왔죠. 그리고 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한국 땅도 미국 땅도 일본 땅도 다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고 갈보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두 증인의 말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소돔에서처럼 애굽에서처럼 그리고 갈보리에서처럼 두 증인을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체를 끄집어내놓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 사람이건 교회이건 그 처참한 형편을 또 죽임당한 상황을 다 끄집어내놓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했냐면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냐면 서로 선물을 교환할 만큼 예물을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좋아했다. 교회가 망하는 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증인들이 심판당하는 꼴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가 두 증인이 결국 이 땅에 사역하면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두 번째 단계를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두 증인이 활동했던 내용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은 두 번째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등장하고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를 당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을 또 누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내일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이 세상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죄악을 지적하고 살 길을 알려주면 세상이 좋아하고 반겨하고 칭찬해 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칭찬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도 그것을 인정해 주거나 존경해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칭찬해 주는 정도고요.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높임받을 생각을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곳을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 또 갈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냥 제 생각에는 소돔, 애굽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스라엘 땅 갈보리를 더 첨가해도 왔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두 증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와 같이 당하셨다. 주님께서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 그래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계시록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일정 부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보다 더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면 주님 앞에 일정 부분은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물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이런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떻게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세 번째 특징이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처절하고 참혹한 현실인데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 읽으시면서 두 증인 이렇게 환난을 당했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부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 본문 읽으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두 증인이 이렇게 고난당했을 때, 환난당했을 때, 목숨을 내놓고 사역했을 때 도대체 맺은 열매는 무엇일까? 결과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했으니까 뭔가 좋은 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걸로 끝났다, 죽고 끝났다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두 군데 세워졌다. 교회가 세 군데 세워졌다. 아니면 성도들이 20명 생겼다. 성도들이 30명 생겼다. 아니면 지상에 있던 교회가 단단해졌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결과와 열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7개의 봉인 심판이 있었죠. 그 봉인 심판 때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들려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어떤 구원 사건이 벌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게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실제로 순교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없어요.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가 있었으면 기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슬픈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읽었겠지만 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건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그때 천국의 모습을 보았더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이방인 무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미 올라간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헌신한 그런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던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더 처량하고 참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종종 사역자들이 또 뭔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고요.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순종한 것 그건 아깝지 않은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주님 내 이와 같은 헌신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은 겁니까? 나는 헛고생을 한 게 아닙니까? 헛수고를 한 게 아닙니까? 순교를 했지만 아무렇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이미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이렇게 써놓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하고요. 영적으로 소돔, 애굽, 그리고 갈보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때때로 성도들이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이와 같은 순교 헌신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주저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 직분 감당한 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니까 모든 결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신뢰와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대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열매가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심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다시 한 번 더 담대함으로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또 평안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데는 다 귀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잘 가늠되지 않아도 또 때때로 우리가 수고하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 낙담하는 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품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셔서 열심으로 주님을 뒤따라 다른 박지라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직분 감당하는 두 증인들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